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측을 보시면서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는 오른쪽을 보시면서 여기가 천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결혼 이제 예비 부부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4호선으로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름이냐 숙대냐 뭐 이런 고민을 하길래 제가 뭐 다른 형편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에서 가까운 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도 뭐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결혼하고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어쨌든 교회 근처에 있는 것이 복되고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믿음을 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어가는 건데 우리가 한 번에 지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어도 어쨌든 교회 안에서 자꾸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교회 안으로 와서 교제하고 저는 그게 복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인사를 꼭 한번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복된 날이고 또 주일이 복된 날이다 이런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시대가 정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주 바뀌고 변화하고 또 파편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도전을 받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는 또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네, 이런 가운데 좋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마음이 또 괴롭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런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이상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정말 폭풍치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관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환멸이 있었고 그리고 원망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감정입니다. 우리도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감정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조금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는 환멸에 있었습니다. 환멸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또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새번역 성경에 어머니 원통합니다.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익숙한 말씀이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10절에 보니까 어머니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는 것이죠. 저항하는 그 감정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해서 지금 그 자체, 소명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후반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가 되었다. 단순히 격렬, 단순하게 이런 어떤 그런 그 격론, 뭐 언쟁을 넘어서서 지금 적대심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아주 예민한 상태입니다. 나는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가 되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처음부터 다투는 자가 되었고 싸우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상황이 예민해져 있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싸우려고 덤벼들고 있고 나를 보면 비난하고 있고 나에게 책임을 지라고 소리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환멸의 그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지금 표현해 줄 수 있고 지금 추론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는지 모른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흡수가 되었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즐거움이 되었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미친 듯이 음식 먹듯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신앙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해석이 안 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났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험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정말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다녔던 그 옛날에, 아주 옛날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 기억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고 환멸 가운데 있는지,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부심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니 이 결과가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좀 묵상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여러 또 세상에서 또 직장 가운데 가정에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소명자다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소명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명의 길을 걷다 보면,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게 되죠. 이 환멸, 나는 싸우는 자다, 나는 지금 다투는 자가 되었다, 나는 지금 예민하다, 하나님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런 감정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원망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돼요. 부담감이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 예레미야의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인기가 없죠. 조금 더 순화시키고 조금 더 포장을 하고 조금 더 예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인기가 없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아마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이상을 지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배척과 추방과 위협과 그리고 황당한 고소를 당하고 투옥을 당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되었단 말입니다.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친족들로부터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예레미야의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친족들로부터 너는 배신자야, 네,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들로부터 그런 원망과 그리고 배척 이런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다면 아마 예레미야의 이 심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안에 원망이 있고 지금 적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환멸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적대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외로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홀로 앉아 있다. 네, 홀로 앉아 주님의 손에 붙들렸더니 내가 홀로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너무 깊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깊어서 낫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16장에 이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결혼하지 말아라. 네, 참 잔혹하죠. 예, 소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한 모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중요합니까?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장에 보면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결혼식에도 참여하지 말고 장례식에도 가지 말아라.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가 이러한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모임들, 관계로부터 지금 격리되어 있을 때 어떠한 상태로 갈 수 있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고립이죠. 외롭고 상처가 있고 결국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리니까. 네, 실망시켰다, 배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중동지역에서 이 물이라는 것은, 시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여행자가 이 마른 시내, 물이 없는 시내를 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림 언어를 쓰는데요. 그림 언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물이 있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나를 살려줄 것 같은 정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이 말라 있더라.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가 지금 그러합니다. 좌절했고 허망함이 느껴지는 거죠. 자기 연민 가운데 나는 피해자야.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나를 불러주셔서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 장례식도 못 가게 하시고 결혼식도 못 가게 하시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시켜 버리시고, 하나님 왜 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할 만큼 내가 잘못했습니까? 이런 속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한들 사람들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책임을 져오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헌신이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이 감정을 넘어서서 18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하는 거죠.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 물이 말라 있는 것을 제가 지금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위험한 감정들이죠. 네, 환멸이 있고, 네, 정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환멸감이 느끼고, 그 모습을 볼 때에 원망과 적대감이 생기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피해자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더 중요한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미묘한 죄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모습이 아니죠. 네, 여기가 마지막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세 가지를 꼭 당부하십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19절 말씀 전반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불평했습니다. 속이는 시내 같다.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 같다. 마른 물이었다. 불평했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징계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다시 예레미야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녁 예배 때 김희석 교수님께서 돌아오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참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슈브라는 단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감정의 변화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행자들이 이런 겁니다. 여행자들이 길을 걷다가 목표하는 지점에 못 가고 잘못된 길로 왔어요. 그걸 인지했습니다. 여행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가야 됩니까? 아,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아까워. 끝까지 가볼 거야. 이렇게 오기를 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바른 길로, 출구가 있는 그 길로, 목표가 있는 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여행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소명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에는 바로 인지하고 전환해야 됩니다. 그 길이 어느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의 태도와 방향을 돌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른 길, 나를 향하여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믿음을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 이 환경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죄에 빠지고 미묘한 죄의 가운데 있고 실패하였을지라도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이 무의미해진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공허함이 생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마지막 희망을 놓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늘 환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고 늘 원망과 적대감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늘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피해자야.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희망인 믿음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시선을 돌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향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끌어다가 내 앞에 세우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당부입니다. 두 번째 당부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안 띄워졌죠? 야, 띄워졌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말을 버리고 영원한 말씀을 선포하라. 19절 후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여기서 헛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무의미한 잡담 이런 걸 넘어서서 불평, 의심, 불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래요. 헛된 거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그러한 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죠. 그러나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당부하시는데요, 그것들을 버려라. 버려라. 그런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귀한 것을 말하라. 여기서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의 손이 내 입을 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 1장 9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제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귀한 말을 해라. 귀한 것,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해라. 그러면 네 입이 내 입이 될 것이다. 내 입에 내 말을 채울 것이다. 다시금 내가 해야 될 것, 너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헛된 것을 버리고요, 귀한 것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에, 우리 선교지에 갈 때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헛된 것이 없고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당부입니다. 세 번째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굳건하게 일어서라. 자, 이 말씀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네,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좀 전에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1장 9절을 기억나게 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쳐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소명을 주시는, 다시금 리마인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노성벽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주겠다. 적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함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질병도 있고 실패로 넘어지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요. 경제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견고함을 주겠다. 강인함을 주겠다.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세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견고함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견고함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그 견고한 성벽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견고함과 강인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적들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이 되고 든든한 성벽이 되어서 적의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진리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표현을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하게 됐냐면,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다.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를 구하여 건짐이다. 건짐이니라.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지, 보호하실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 가지 당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헛된 말을 버리고 귀한 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개인적인 은혜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까?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시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환경과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거절, 무관심, 심지어 적대감에 직면할 때도 환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선포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불평, 의심, 자기 연민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이 말씀 선포에 있으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가치와 사명을 확인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헛된 말은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견고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적 교회는 견고한 노성벽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신뢰하며 담대히 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에레미야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보다 더 큰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과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인 믿음을 어디에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을 수 있을 때에, 그 안에서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우리의 헛된 말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명령과 당부를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일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헛된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든든히 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게 메워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원망과 적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내 입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사명의 길과 믿음의 길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멸 가운데 빠져 있었고 원망하고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어서 견고한 녹성벽같이 세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굳건히 서기를 기도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